요한복음 제3장 13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전하여 주신 영생의 복음을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자기의 생명을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과 일문일답한 내용 가운데 주님이 니고데모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그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관원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유대인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입법 그리고 사법기관으로서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공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공회의 회장은 그해의 대제사장이 공회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로서는 이 산헤드린이 가장 국가의 권력기관이요 입법사법을 주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회원 70명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상원의원에 해당될 정도로 대단한 지위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그는 부자였고 그는 학식이 많은 학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에게는 부러운 것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깊은 영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가? 죽음이 있다면 죽음 후에 우리 인간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갈등이 니고데모의 마음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가르쳐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네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은 사람이 다시 그것이 아닌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쭉 해나갈 때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생각할 때 오늘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과 죽은 후에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48년에 덴마크의 정말에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 제렌 키엘케가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당시에 쓴 책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책을 썼던 것입니다. 물론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질병을 가리킨 것이라기보다는 영적 질병을 가리켰습니다. 원래 독일어로 썼을 때는 Die Krankheit zum Tode라는 말로 썼습니다. 영어에는 이것을 번역해서 The Sickness unto Death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이 지금도 유럽에 그렇지만은 목사가 국가의 공무원처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교 세를 내기 때문에 교인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도 종교 세를 내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복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사회의 한 종교 공무원으로서 전락한 타락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하여 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다 건강합니다. 우리는 건강하여 움직이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영생 얻는 소망이 없이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면은 마치 죽음에 이르는 병인 영적인 질병을 안고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여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복음이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영생의 복음입니다. 영생의 복음, 기쁜 소식, 영원히 산다는 복된 소식을 들으려고 오늘도 지친 기다림에 목이 타다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회원, 해박한 지식, 그 부요함도 만족을 줄 수 없었기에 하늘에 대하여 물으러 왔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비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무덤을 향해 하염없이 달려가는 인생에게 영생의 길을 말해줄 자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종래 깨닫지 못해 힘없이 돌아갔으나 되돌아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참된 제자 니고데모, 가자 친구여,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가려무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영생의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이 기쁜 소식인 영생의 복음은 첫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행동으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영생이 무엇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양면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하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즉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한 면은 굉장히 엄하시고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헬라 말의 아폴룸이라고 하는 이 동사의 내용은 영원한 멸망, eternal destruction, 우리를 아주 파괴시키고 부서뜨려버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 말이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시키는 분이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멸망이라는 말 대신에 심판하신다, 그런 말로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 말의 반대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도 헬라 말의 심판하신다는 말은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가 분리시킨다, separate, 분리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부럼을 섞어 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분리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의 구조도 밤이 있는가 하면은 낮이 있고 어둠이 있는가 하면은 밝은 빛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 속의 separation, 분리시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분리를 시키는데 한편에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오른편에, 아니 양과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염소와 같은 사람은 왼편에 분리시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 양과 같은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는가 하면은 왼쪽에 염소와 같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2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분리시키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분리시키시는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표현하시는,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생각으로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적극적인 사랑의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 문장 구조에 보면은 후토스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앞에 나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헬라 문장 구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D.A. 칼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문장 구조를 설명하기를 사랑의 최상 강도를 강조하는 헬라 문장 구조다. 영어에는 emphasizes the intensity of love.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강한 강도를 설명하는 말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뭐 그래도 좀 오래 있었지만 아직 이 미국 문화에 익숙치 않아서 이 사람, 이 남자나 여자나 이 허그 하는 거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아들 요셉이하고 에스더를 결혼하고 난 다음에 토요일 밤 자고 주일 날 저녁에 집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며느리 되는 에스더를 내가 이렇게 허그를 하고 난 다음에 I love you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Dad, you are changing. 아빠, 너 당신은 정말 이제 아주 변하고 있다고. You are becoming a family man. 아빠는 지금 이제 가정의 사람이 된다. 지금까지 잘 못 봤는데 아마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사랑은 이런 그 표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은 이 사랑이 생각으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행동 가운데 주시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가르쳐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 영생의 복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주 내어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놓으시되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아들을 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우리처럼 되는 것을 허락하시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우리처럼 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되 완전히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아들이 천사처럼 영광 가운데 내려오시도록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나셨습니다. 죄인들 틈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 틈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하셔서 좋은 음식 잡수시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옷 입으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되 우리처럼 되는 것까지 허락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까지도 허락하셨다.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보면은 조지 빌슬리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 구절을 해석하시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The giving of the only son clearly embraces both the incarnation and the vicarious death. 대신 죽음까지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겠다고 믿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안 된 일이냐. 두 번째로 이 영생의 복음은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아마 비행기를 타고 돈다고 하면은 아마 며칠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 먼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왔다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주 공간을 거쳐서 만약에 지구에 오셨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빛의 광년으로 보아도 빛의 속도로 보아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사용할 필요도 없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까지 낮고 천한 우리에게까지 오셨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사명을 순종하려고 수행하려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명으로 알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도저히 그 거리나 그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요한은 마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간단한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이것이 너무나 간단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사명을 수행하시려고 우주 공간을 뚫고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순종하시고 오신 사명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주의학자인 C.K. 바렛이라고 하는 분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아들의 사명 수행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이다 라고 그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The mission of the son was the consequence of the father's love. 예수님은 이처럼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순종하여 뜻에 순종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땅 위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에 불뱀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 원망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무슨 나쁜 일이 있을 때 실패가 있고 잘못된 게 있고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을 가르쳐서 우리는 원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버지를 원망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아들을 원망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원망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짝으로 주신 그 아내를 원망한다면 남편을 원망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 뱀이 사람들을 무니까 다 뱀의 독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를 녹여가지고 그 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짱대 달고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나음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쳐다본 자는 낫지만 그거 보는 게 뭐 낫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은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이 다 죄라고 하는 멸망당할 질병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광야의 구리뱀처럼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사건, 이 예수님을,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믿음의 중요성에 집결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미 예수님을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느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에 딸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 이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1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가정가정마다 선물을 보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 선물을 거절하고 받지 않는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안 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받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영생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어디에 있느냐?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영원히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따로 무슨 신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거절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되 무슨 신비한 꾸러미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영생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이 예수님을 아직도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데 남편은 믿지 않는다, 아내는 믿지 않는다, 자식은 믿지 않는다, 부모는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깨닫고 십자가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